자, 그래서 예, 하고요. 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MVP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픈스택카 너무 바빠가지고서 요즘 활동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 발표할 내용은요. 안 넘어가네? 이건 되는데? 발표하지 말라나 봐요. 잠시만요. 아,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야, 예, 아까 뭐 바꿨는데요. 뭐가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예, 그럼 뭐 이렇게 하죠. 뭐, 예, 뭐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예,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 되죠. 뭐. 저도 예, 이 맥을 잘 못 쓴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처음에는 클라우드 OS와 오픈스택이라고 해가지고서 오픈스택, 혹시 오픈스택 써보신 분? 예, 그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뭐 4분의 3 이상이 안 쓰셨던 것 같기 때문에 뭐 항상 개요 짧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픈스택은 뭐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까지 한번 이렇게 발표했던 적은 없지만 오늘은 하이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이 노바라는 프로젝트에서요.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서 그게 하이퍼V를 사용 해가지고서요. 어떻게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게 됐느냐를 한번 오픈소스 관점에서 지켜보는 식으로 그렇게 발표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편집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사견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오픈스택을 얘기할 때 클라우드 OS란 말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클라우드 OS란 말은 오픈스택에서만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아까까지 잘 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예, 뭐 애저 뭐 그런 데서 애저는 뭐냐? 애저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클라우드 OS다. 그런 말 많이 쓰고요. VMware도 클라우드 OS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왜 클라우드 OS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면요. 이제 전통적으로 OS가 등장했던 데가 이제 1970년대 그때잖아요. 그렇죠? 예. 참 오래됐죠, OS. 예, 그전에는 OS가 없었대요. 그럼 하드웨어 어떻게 쓰느냐? 뭐 천공카드 펀치 뜯어가지고서 그거 읽어가지고서 0101에서 뭐 어셈블리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하, 참 힘든 세상이었죠. 근데 OS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다시 돌리려면은 소위 말해서 재부팅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프로세스 단위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니까. 야, 지금 뭐 클라우드 세미나를 무슨 OS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세상으로 넘어오면서요.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들이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아까 뭐 백승주 부장님 발표했을 때 뭐, 예, CPU 몇백 기가 되는 메모리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요, 진짜 몇 년, 예, 2008년, 9년, 그때부터요, 수만 대의 머신들을 가지고서 빌딩 큰 거에다가, 이거 그냥 뭐, 레고 조각이 아니라 진짜 큰 거예요. 여기에 수만 대의 서버들을 다 배치하고서요, 거기다가 막 설치를 해서 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거 언제 다 관리해? 그래서 클라우드 OS라면요, 요것들을 중간에 뭐가 있으면은, 아, 이것도 화살표가 안 돼서, 예. 오픈스택처럼 중간에 뭐가 있으면요, 이렇게 두 사이에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 중간을 이어주는 그 관점에서 클라우드 O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자료를 보더라도 클라우드 OS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기조를 바꾸긴 했습니다. 클라우드 OS라는 말을 쓰니까 뭔가 딴 거 비슷한 것 같으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말로 해서 좀 더 이제 더 플랫폼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아스만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사스, 오피스 365, 예, 뭐 그런 것도 팔고 하기 때문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란 말이 조금 더 어울리지 싶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오픈스택에서도 이렇게 뭐 슬라이드 자료 보면요, 예,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뭐 이렇게 뭐 예, 뭐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스탠다드 표준 하드웨어, 예, 표준 하드웨어라는 게 별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쓰는 뭐 PC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오픈스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려가지고서 사용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표방해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한글 사이트긴 한데, 예, 지금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말로 많이 다 예, 변경해가지고서 확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이라는 건요, 예, 이렇게 거창하게 뭐 이것저것 뭐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자면은, 예,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그 위에서 이거는 뭐 가상 머신 풀이고, 이건 뭐 스토리지 풀이고 네트워크 풀이고 네트워크마저도 심지어는 풀로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전 클라우드의 정의예요. 클라우드 OS라는 정의.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위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접속해가지고서 나는 이것만 쓸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이것만 쓸 거야, 그렇게 정의해가지고서 쓸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오픈스택 사전 정의고요. 뭐 다른 정의가 있는데요. 이 다른 정의라는 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불리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픈스택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클라우드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 오픈소스 개발자도 있고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들이 있고요. 주축이 돼서 발전하는 커뮤니티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실제로 재밌는 거는 오픈스택은요. 우리가 오픈스택 홈페이지가 뭐 www.openstack.org 그리고 뭐 문서 docs.openstack.org 뭐 오픈스택 서버 상태 확인할 수 수많은 서버들이 뭐 몇백 개가 돼요. 그거 오픈스택 위에서 실제 인프라도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마저도 거기서 올리는 소스, 아까 뭐 자동화 얘기했는데요. 퍼펫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로 해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 오픈소스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관리하는 스크립트까지요. 그리고 예, 뭐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하면은 그 퍼펫 모듈을 커밋을 해가지고서 예, 업데이트 되도록 그렇게 다 셋업을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오픈스택은요, 이렇게 실제 하는 사람들이 오픈스택에 뭐 관리되어 있건 모든 것들을 다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개발자 참여해서 커밋하고 그렇게 인터랙션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의 성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자료를 들고 오는데 업데이트 안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게 2013년 7월 자료고요. 이게 2015년 10월, 그리고 2016년 7월 이 자료입니다. 점점 숫자가 커지죠? 예, 점점 숫자가 커지죠. 근데 한국은 그럼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예, 뭐 이만큼에서 비해서 크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뭐 회사가 다섯 개가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 예,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카카오인데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오픈스택 누가 쓰고 뭐 그런 거를 다 언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카카오는 예, 다음이죠. 예, 여기서 그래서 오픈스택으로 한글로 검색을 하면 나오려나? 영어로 해야 되나? 예, 영어 아니면 한글인데. 예, 영어네요. 오픈스택 하시면요. 작년 12월 달에 카카오에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해가지고서요. 판교에서 뭐 어떻게 오픈스택 뭐 만재를 도입했고, 수많은 또 내용들이 있어요.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저도 카카오 다니는 직원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스택은요. 2010년에 처음에 출발할 때 렉스페이스와 나사라는 두 회사에서 이제 저도 키 컨트리뷰터에서 출발했어요. 예, 렉스페이스는 국내에서는 좀 다소 생소한데 아무튼 북미권에서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실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나름 예, 북미권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안 하셨지만. 나사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하죠. 뭐 클라우드 하는데 왜 갑자기 예, 나사 뭐 우주선 뭐 연구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이 나사가요, 사실상 보면요, 좀 재밌는 게, 원래 우리가 이제 90년대에 혹시 이 컴퓨터 공부하시고 했으면요, 꼭 이제 잡지나 그런 데 보면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그리드 컴퓨팅이 많이 나오면서 나사에서 항상 원하는 거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동의를 하면은 컴퓨터에 켜져 있으면은 나사에서 그쪽 컴퓨터, 사용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계산을 해서 가져가서 한다. 즉 나사 같은 경우는 뭐 인공위성 궤도를 계산하는 간에 여러 가지를 일로 해가지고서요, 컴퓨팅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렉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설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스토리지잖아요. 그래서 렉스페이스는 스토리지 중에서 우리가 뭐 보통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두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블록 스토리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를 가상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우리가 그냥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뭐 G마켓에 뭐 석연의 이미지 올렸다. 그럼 이제 한번 올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런 이미지 같이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업로드할 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씁니다. 예, 읽기는 여러 번 하는데 라이트는 적게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서 기여를 많이 한 데가 랙스페이스고요. 나사는 노바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어떻게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상화 시킨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서 출발했었는데요. 예, 2012년이 되니까 나사는 야, 우리 할 거 다 했어. 야, 뭘 더 해? 하고서 이제 오픈스택에서 이제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바뀐 거는요. 오픈스택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오픈스택 가지고서 장사하면 잘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픈스택의 기조도 좀 바뀌기 시작해요. VMware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시스코, 레드햇, HP 수많은 회사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면서요. 예,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면서 그런 게 오픈스택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보다 많은 퍼블릭 사례가 많이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회원사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오픈스택은요, 좀 딴 프로젝트가 특이한 게 무조건 6개월마다 릴리즈가 돼요. 무조건 6개월마다. 뭐가 됐든 간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오픈스택에서 오픈소스 참여하고 하면요, 이 릴리즈에 관련돼서 슬슬 일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현재 버전이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일정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봐도 얘기 나오고요. 그랬을 때 딴 오픈스택도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내가 이만큼 나가면 딴 데서 어떻게 해야 되고 딴 데서 하면 또 나는 이만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관계가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오픈스택은 이렇게 계속 거의 6개월을 항상 지켰던 거 아니죠. 6개월 계속 지키면서 이렇게 나갔었고요. 초반에는 그래서 노바 스위프트에서 가상화 머신을 관리하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리하는 출발했다가요. 점점 하다 보니까 야 네트워크도 복잡해지고 요즘에 보면 또 뭐 이제 DB도 오픈스택 위에 올리고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올려서 DB 운영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이제 알파고가 뜨는 이 세상 그렇죠? 인공지능이 뜨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하둡이나 뭐 스파크라든가 그런 거에서 어떻게 분산 처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컨테이너 그래서 쿠버네티스 등등 해가지고서 그런 것도 아무튼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하기 때문에요. 지금 오픈스택은 공식적으로 6개의 코어와 13개의 옵셔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실험적으로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최근에 또 본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텔이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서요. 또 하나 프로젝트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또 으쌰으쌰해서 프로젝트 또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런 커뮤니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주로 특징을 릴리즈는 거에서 개발자 미팅을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6개월마다 보통 이제 서밋이라 크게 행사하는데요. 너무 서밋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회의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서 올해부터는 2월, 8월 아니면 9월 초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발자 미팅은 따로 갖고 오픈스택 발표는 또 따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해서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하고 6개월마다 하는데 이제 한 번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텀을 둬서 6개월은 안정성, 6개월은 신기능 그거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다시 이제 뭐 벤더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픈스택은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2012년에 뭐 VMware 들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때의 움직임부터 해가지고서요.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항상 세미나, 그러니까 서밋 하면요. 마켓플레이스 해가지고서 벤더들이 와서 이제 뭐, 항상 그 제가 어디 가나 우리의 이제 세미나의 즐거움은, 벤더 그 수많은 데 전시회 가가지고서, 뭐 사인하면은 경품 주고. 그게 또 매경 아니겠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뭐 비슷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전자태그 딱 찍으면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요. 오픈스택과 관련 있는 벤더 리스트를요. 오픈스택과 관련된 드라이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서요. 요거 목록이 JSON으로 돼 있어요. JSON으로. JSON으로 해가지고 목록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에는 어떤 벤더들이 있고 때로는 이제 KVM이나 이런 거는 오픈스택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관리하면서 출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오스틴 오픈스택 초기 버전이죠. 그래서 ABCD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버전부터 KVM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퍼V 같은 경우는 펄썸에서 F버전부터 지원을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여드린 거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또 수많은 벤더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특히 네트워크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뭐 네트워크 장비가 물론 뭐 대표적인 시스코도 있겠지만 주니퍼도 있고 브로케이드, 뭐 플럼그리드 일본에서도 뭐 NEC 어, 그리고 뭐 시스코의 또 SDN 컨트롤러나 오픈데일라잇 예, 뭐 등등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가지고서요. 진짜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저도 다 못 외워요. 그 많은 벤더들이 드라이버를 또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거 오픈스택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릴리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오픈스택 구성 요소는요, 크게 노바, 스위프트, 신더, 글랜스, 키스턴, 뭐 퀀텀 원래 이름이었는데 상표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퀀텀이 원자니까 그러면 그냥 예, 뉴트론 미립자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뉴트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구성 요소인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노바라고 해서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서 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키스톤 이런 패드 인증이나 이런 거는 예,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할 때 애저 인증, 액티브 디렉토리와 어떻게 예, 페더레이션 시킬 거예요. 그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스위프트 예, 국내의 케이모 통신사 하면 아시겠죠? 아무튼 거기서 오픈스택 초반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예, 딴 거 다 클라우드 스택으로 했지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만큼은 스위프트라는 이 오픈스택의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다 잘 쓰고 있습니다. 등등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는 다 쓸 수도 있고 부분만 쓸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면 아무튼 아 이것도 슬라이드가 안 되네. 예, 이렇게 웹 관리 포털이 있고 통합 인증 관리 있고 VM 인스턴스 관리 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VM 인스턴스 관리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노바 하이퍼바이저인데요. 예, 오픈스택 노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인프라 스트럭처 관리하는데 아무튼 CPU 관리 못하면 뭐 인프라를 관리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AS 관리하는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사에서는 이게 뭐 오픈 네뷸라 해가지고 이때 관련해가지고 뭐 오픈스택 말고도 사실 뭐 유칼립투스 뭐 몇 가지 오픈소스도 있었어요. 클라우드 시스템 포함해서. 근데 현재는 예, 거의 다 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픈스택 빼고는 딴 거지 좀 하향세에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아무튼 간에 오픈 네뷸라 이런 데 하다가 오픈스택을 가지고서 네뷸라에 적용을 하고 그러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뭐 하이퍼바이저 기본부터 설계 방식 자체가요. REST API를 중심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고 뭐 여러 대 막 늘려도 자동으로 다 추가되도록 하고 그리고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하면서 하이퍼바이저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지원하고 하드웨어도 뭐가 됐던 걸 다 지원하는 식으로 크게 설계는 잡았었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쉽게 설명 예, 하드웨어 아무튼 가상 머신 자원을 관리하는 오픈스택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를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진짜 페이지 이동이 안 돼서 제가 예. 제가 예를 들면은 뒤에 이제 참고했는데요. 예. 애저에서 로그인할 때 오픈스택 로그인할 때 예. 뭐 이렇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화면만 틀리고요. 예. 대시보드도 보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필요한 기능은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스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인스턴스란 말이 여기서 아무 일 봐도 없어요. 가상 컴퓨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혹시나 AWS도 그렇고 이게 용어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서 클라우드 보실 때 좀 이제 서서 비교가 안 될 수가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슬라이드에 제가 용어 몇 가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예, 인스턴스 뭐 시작시키고 오픈스택에서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해서 스타트시키면은 예, 애저에서는 이렇게 크기를 선택해서 구동시키고요. 가격이 보인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오픈스택은 인스턴스 상태 확인하고서 퍼블릭 IP, 플로팅 IP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인 IP 성격이 되는데요. 그걸 연결한다면은 애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동적 IP 해가지고 공용 IP가 하나 보통 붙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보안 그룹 추가, 방화벽해서 포트 번호 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스택이나 뭐 애저나 다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다 클라우드 관리이기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애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좀 편한 게 뭐냐면요. 애저 하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뭐 가상 컴퓨터도 관리하고 예, MS SQL도 관리하고 이것도 다 관리하잖아요. 근데 오픈스택은요. 아까 노바라고 하면 이 GUI 전혀 없고요. 자, 콘솔로만 치는 거고요. 여기서 이 GUI 하려면 호라이존이라는 또 이제 웹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거 하면은 또 이제 ID 패스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키스톤이라는 거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픈스택을 하려면은 약간 그 배경 지식이나 몇 가지 컴포넌트가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설치하고 보면 결국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콘솔 접속이나 SSH 접속 예, 이런 거 다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클라우드가 뭐 퍼블릭이 됐건 프라이빗이 됐건 기본적으로 접속해서 쓰고 예, 뭐 인스턴스 만들고 그런 거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면서 예,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예, 오픈스택 내부에서는 인스턴스가 뭐 다음과 같이 해서 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예, 우리가 아까 뭐 파워쉘에서 아까 뭐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요. 오픈스택은 우리 리눅스 쉘에서 다음과 같이 쭉쭉 명령을 뭐 내리든지 해서 이거 풀옵션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일단 뭐 그 설명은 좀 생략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예, 노바의 역사를 보면서요.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얘기했습니다. 오픈스택이 예, 최초 릴리징 어스틴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바랑 스위프트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리 두 개만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오픈스택은 오픈소스 출발했기 때문에 오픈소스인 하이퍼바이저 위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젠과 리포트. 리포트가 아까 그거 뭐지? 예.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때 그거 다 뭐 표준에서 API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젠도 관리하고 KVM을 때론 직접 관리도 하고 리포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젠 API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젠 서버라고 해서 젠에서는 시트릭스에서 젠 서버라고 해서 상용 제품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또 젠 API도 하고 아까 예 발표하셨던 케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서 하는데 예, 가상화가, 예, 여기서 제가 뭐 VM이거나 아니면 뭐, 예, 맥이니까 하이퍼V가 아쉽게도 바로 돌아가기 어렵겠죠? VM이나 버추얼박스 위에서 뭔가 돌아가면은 그때는 가상화도 바로 위에 올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가상화 테스트하고 나면은 이 캐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스택에서는. 예,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 위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를 처음에 같이 포함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지금은 제가 뭐 가상화 쪽만, 노바 쪽만 중심으로 하이퍼바이저 쪽만 볼 건데요. 사실 이게 네트워크도 같이 고려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하이퍼V에서 네트워크의 종류는 뭐 익스터널과 인터널과 프라이빗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픈스택에서 보통 쓰는 오픈V 스위치에서의 또 네트워크와 뭐 버추얼박스에서 보면은 네트워크 타입이 예, 내부, 나트, 브릿지, 그리고 뭐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 뭐 그런 게 있고 VM에도 비슷하게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 나트 있는데 버추얼박스의 나트와 VM의 나트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멀티 하이퍼바이저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두 개끼리 라이브 마이그레이션까지 한다거나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은 문제가요. 예, 리포트로 아무리 표준화를 맞춰놔도 네트워크에서 표준화를 같이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실제 멀티 하이퍼바이저에서 멀티 하이퍼바이저만 보면 되느냐. 네트워크도 멀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뭐 여기는 시스코 장비 쓰고 여기는 주니퍼 장비 쓰면요 그거 돌아가는 거 또 달라요. 그거 연동하려면은 또 이제 뉴트론에서 이거를 어떻게 또 ML2라고 해가지고 모듈 방식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두 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등등이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하이퍼바이저 쪽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관련 가상 오픈소스는 아까 그랬듯이 예, 이게 방과상한 말 하기가 되게 웃겨요. 근데 아무튼 예, 젠 KVM,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2007년 2월 달에 컵넷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레드햇이, 야, 괜찮겠다 하고서 인수를 쫙 해갔습니다. 그리고 캐뮤는, 예, CPU를 제외한, CPU도 어차피 예뮬레이션에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넣긴 하는데, 아무튼 KVM 쓸 때 캐뮤 같이 쓰는 이유가요. KVM은 CPU만 가상화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래픽카드라든가 그런 거는 캐뮤에서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보통 같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고요. 리포트는 이런 거 가상화 솔루션이 달라져도 동일한 명령어를 위해서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픈스택과 주로 관리 있는 하이퍼바이저 관련된 오픈소스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상용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시작은 사실 젠 서버부터입니다. 네, 제일 지원이 쉬워요. 왜냐하면 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지원이 제일 쉽습니다. 사실 그 이유밖에 예,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라면은 제가 어디서 뭐 블로그 같은 거 봤는데요. 그 아까 북미권에서 렉스페이스가 예, 그 당시에 뭐 젠 서버 기반으로서 퍼블릭 예, 클라우드 이렇게 운영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젠 서버를 지원을 뭐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젠 API와 마찬가지로 어스틴 초기 버전부터 다음과 같이 쭉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노바에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종류는요, 굉장히 사실 많은데요. 정확하게는 여기 서포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런 문서 보시면요. 예, 예, 엄청 길어요. 근데 뭐가 O가 돼 있고, 뭐가 X가 돼 있고요. 종류 하이퍼V, 아이러닝, 뭐, 예, K, KVM도 뭐 예, CPU가 뭐냐, X86이냐, PPC64이냐 뭐 해가지고서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보고서 사실은 뭐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자료 여기 보면은 예, 잘 업데이트 안 한다 사람들이 이게 예, 항상 이제 오픈소스에서 어려운 게 문서화인데요. 뭐든 그 커밋 속도에 때로는 문서화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그 참고 부탁드리고, 아무튼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의 오픈스택에서 이렇게 지향해가지고서요 지원하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케이스 3로 해서 하이퍼V가 오픈스택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요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하이퍼V도 초창기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커밋 오픈스택은요 아무튼 예,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트로 2010년 그 7월달 그때 초기 커밋 로그부터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V로 커밋 로그를 딱 찾아보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2010년 10월이에요 예, 진짜 빠르죠. 오픈스택이 2010년 7월달 어스틴 A 버전입니다. 예, 되게 빠른 거예요. 하이퍼바이저, 예, 하이퍼V 드라이버가 처음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 좀 덥죠?
저만 덥나요? 저만 덥고 제가 말을 일부러 크게 하고 있어서 덥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이게 2000 예 여기 있음 사라졌네. 아무튼 예, 4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예, 하이퍼V 서포트 지우자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나온 거는요 오픈스택은 오픈소스고 6개월마다 릴리즈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쪽 하이퍼V 쪽에서 아무런 예, 커밋이 없고 하니까요 그냥 지우자라는 거예요. 예, 지원도 안 할 거 이거 왜 포함시키느냐 해가지고서 과감하게 이런 거는 뭐, 예, 차기 릴리즈, 다음 릴리즈도 뭐 할까? 그 릴리즈, 6개월마다 해서 릴리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디자인 서밋이라고 해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 다음에 뭐 할까? 하면은, 야, 하이퍼V 사람들 1년 동안 아무것도 업데이트가 없는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될 텐데? 그래, 지우자. 해서 그렇게 지우기 시작했고요. 예, 여기 제가 업데이트 안 됐는데, 여기서 내용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뭐 코멘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예. 아 그래도 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한번 전화해볼게 일주만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야 역시 연락이 없구나 지우자 해서 예, 이 당시에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끝일 줄 알았는데요 재밌는 게 2011년 10월달에 디자인 서밋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디자인 서밋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오픈스택과 하이퍼V 클라우즈 해가지고서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CISSP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뉴 잉글랜드 리서치에서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또 수세입니다. 참 예, 수많은 업체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지? 한국에는 이제 그 조직이 활발하지 않은데요. 이제 중국에만 해도 MSR에서 MS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제 연구 조직이 있어요. 중국 베이징에 크게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크게 있고 영국에도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그 MSR 조직이요. 이 노벨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서요 오픈스택이 하이퍼V 한번 지원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야 하이퍼V 한번 진짜 오픈스택에서 지원 좀 해보자 해서 이때 디자인 서밋에 가서 이분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막 얘기하면서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가 많을 거예요. 왜 반대가 많냐 야 하이퍼V 한다고 했는데 니네 갑자기 연락 끊었잖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면은 아 아니야 이제는 진짜 할 거야 뭐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을까 이렇게 항변을 해야 돼요. 그런 토론이 있은 다음에야 오케이 알겠어 나 너 믿을게 그러면 지원을 시작하자 해서 같이 예, 오픈스택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인용하면요 예, 노벨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조인 레벨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상화 지원하고 예, 그런 기술 집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고 있고요. 오픈스택과 관련된 뭐 개인적인 의견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픈스택은 파운데이션이고 아무튼 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오픈스택이 엄청난 기회고 막 똑같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 어디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어가지고서 이제 지원이 포함되기도 결정이 되고요. 진짜 2012년 그래서 8월 보면요 관련 커밋이 업로드가 되는데요. 야 이거 엄청 길어요 진짜 커밋이. 예,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지원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하이퍼V를 예, 관련된 파이썬 코드를 쭉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예, 2012년 10월달에요. 이제 이게 아마 샌디에고에서 열렸을 거예요. 펄썸 서밋에서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몇 가지 재밌는 건 첫 번째 티셔츠에 C 드라이브의 오픈 스택이라고 적어놓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요, 이분들 발표 맥에서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띄운 거는 VM웨어 퓨전 띄웠고요. 예, 그 위에 리눅스와 예, 윈도우 서버 2011 띄워가지고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식으로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예, 하이퍼V 두 대를 띄워가지고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까지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그런 세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하이퍼V 지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리눅스 기반 파이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컨트롤러라는 곳에서 뭐 이제 아까 키스톤 인증 파이썬 그거를 아까 우분투 기준하면 apt install 뭐 오픈스택 키스톤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세팅합니다. 그리고 예, 컨트롤러니까 이 노바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노바 매니저라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컴퓨터 하이퍼V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그 컨트롤러 노드한테 정보를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윈도우 머신에다가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뭔가 라이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참 이게 예, 뭐 개발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요 이 파이썬 모듈이나 이런 게 윈도우에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라이브를 다 MS 그러니까 아까 뭐 백승주 부장님이 setup.exe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MSI, install.msi 예, MSI 설치 파일로 해가지고서 다 패키징을 한 다음에요 그걸로 설치해가지고 그 윈도우 서비스로 해가지고서 나와있고 윈도우 서비스 스타트 시켜가지고 예, 설정이나 그런 것도 윈도우 우리가 예, 설치 중에 마법사 해가지고서 중간에 값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값 적용돼가지고서 예, 리눅스 컨트롤러 노드에 접속이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이퍼V는 어떻게 보면은 예, 오픈스택 쪽에서는 이 상용 노바에서 지원하는 상용 하이퍼바이저 중에서는요 나름대로 그냥 예, 역사가 있고 좀 재밌는 그런 이제 하이퍼바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향상이 있었는데요. 아까 전 발표에서 뭐 이제 VNC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 윈도우에서 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일 좋은 게 이 RDP예요. RDP는 원격 리모트 데스크톱 프로토콜 약자잖아요. 그래서 원격 데스크톱 접속하는데 VNC는 사실 뭐 이제 물론 뭐 SSL 그런 거 끼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5900, 5901 포트 쓰지만은 예. 뭐 암호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잘못 쓰면은 예, 다 패킷 스니핑 그런 당할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도 우분투에서 쓸 때 예. 이거 뭐 프리 IDP 하는 거 딱 XRDP인가 그거 설치해 가지고서요. 원격 접속 다 해 두고 그렇게 설정하면 그냥 괜찮게 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스 컴파일 해야 되지만 잘 설치하면은 이제 윈도우와 리눅스 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도 잘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아까 하이퍼V에서는요 그래서 각각 아까 오픈스택에서 잠시만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콘솔 접속해서 SSH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콘솔을 클릭하게 되면은 리눅스 콘솔 이렇게 비슷하게 떠가지고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오픈스택 다 돼 있는데 윈도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은 하이퍼V도 직접 나름 자체 개발한 거 특정한 거 써가지고서 다이렉트 접속하는 거지 RDP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 오픈소스 쪽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예, 리눅스에서는 요런 콘솔 용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 IDP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포팅해가지고서요. 콘솔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었고요. 그게 HTML5 베이스드 웹소켓을 사용해가지고 아무튼 액티브엑스 없이도 예, 콘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윈도우와 같이 이제 오픈소스 이쪽에 고려할 때는요. 아까 잠깐 이제 첫 발표에서 시스프랩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회사 대기업 같은 데서 윈도우를 배포해야 되는데 예. 바탕화면에 항상 바탕화면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도 다 배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바탕화면 회사 다 화면 다 있고 그런가 하면요. 윈도우 이미지를 ISO 기반으로 해서 설치 하나 해 놓고서 그런 거 세팅한 다음에 프리페레이션, 예, 시스프랩이라는 게 시스템이고 PRDP가 프리페레이션이거든요. 시스템 준비 단계로 윈도우를 딱 바꿔놓고 그거 머신을 딱 준비해놓으면요, 딴 데서 거기서 설치하면은 바로 이제 뭐 초반에 몇 가지만 사용자 정보 세팅하면은 그 프로그램 다 깔려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윈도우 뭐지? 우리가 뭐 IS 이미지 보면 옛날에 예, 뭐 인터넷에서 뭐 받으면은 뭐 이상한 로고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이야기 갑자기 왜 드리냐면요, 요즘 클라우드는요, 우리가 ISO 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는 지금 보면 아까까지 계속 쭉 보면요, 우분투 선택해서 잠시 한 2, 3분 기다리면은 우분투 머신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즉 그렇다면 그 얘기가요, 우분투나 뭐 CentOS나 윈도우나 다 마찬가지로요, 클라우드 스타트 딱 눌렀을 때 윈도우가 설치되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다 준비된 이미지가 사용자를 위해서 추가 정보 입력하면 그거와 같이 결부지어가지고 세팅이 돼서 운영체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서 클라우드는 또 하나가 그 인프라에서는요, DHCP 그런 거 다 쓰거든요. 왜냐면은 머신이 갑자기 떠요. 그 IP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HCP 다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DHCP 쓰면 그 다음은 SSH 키를 해가지고서 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초반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정보 넣어놓고서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거 넣어서 바꿀까요? 그게 아니라요, 다 이제 오픈스택이나 이런 데서는 클라우드 이닛이라는 그런 약간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서요, 예, 머신 세팅할 때 추가 정보를 주면은 그걸 기반으로 SSH 키를 만들고요. 예, 이런 뭐, 예, 가상 머신들도 준비된 이미지에서 부팅을 하게 되면요, 예, 169.254.169.254는 특이한 약간 IP 브로드캐스팅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예, 그 관련 정보 받아와가지고 세팅해가지고 DHCP 받아오고 하는 식으로 좀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픈스택, 예, 꼭 하이퍼V가 아닌 예를 들어서 KVM에서 윈도우 돌릴 때는 윈도우도 비슷한 설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윈도우를 위한 클라우드 베이스 이닛이라고 있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이제 예, 도메인은 다 IT인데 실제로 루마니아인들이 더 많은 예, 그 외국계 회사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제 자신들이 오픈소스 겸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서요, 이 윈도우 VM을 위한 클라우드 이닛을 만들어가지고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클라우드 베이스 이닛을 사용해가지고 윈도우 인스턴스 생성해서 오픈스택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개발 관련상 아무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요, 이 우분투에서 쓰는 블루프린트 예, 이런데 가보시면요, 현재 뭐 기능들 목록해가지고 이 기능은 뭐 승인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됐고 아니면 뭐 이제 승인이 아직 안 돼 있고 등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고요. 예, 또한 또 중요한 게 개발하다 보면은 개발한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픈스택 인프라에서는요, CI라고 해가지고서 누가 소스 커밋을 하면요, 그게 하이퍼V가 실제 오픈스택 인프라에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 모듈을 올려가지고서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서 성공이 했을 경우만 코드에 병합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개발 밸리데이션 등을 위한 이런 CI나 그런 시스템이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예, GitHub에 다 오픈소스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이퍼브이 관련해서 오픈스택 마이너스 하이퍼브이라는 그런 IRC 채널이 있어요. 예, 여기서 막 물어보면요, 예, 이거 제가 어제 들어가서 아까 오전 아침 일찍 예, 뒤늦게 이제 넣은 건데요. 예, 계속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때로는 말 걸면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하이퍼브 해가지고서 뭐 클로즈 돼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오픈소스와 관련돼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메일링 리스트로 뭐 물어보면요, 하이퍼브 쓰고 싶은데 뭐 소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실제 개발자가 이렇게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오픈스택에서 이제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할 수가 있고요. 예, 저도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 결론 못다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마이크로소프트 MVP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만 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예, KVM 그런 거죠. 오픈스택 할 때 디폴트 KVM 쓰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VMware에서 어떻게 예, 오픈스택과 VMware가 어떻게 지원되느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봤는데요. VMware 같은 경우는 좀 아키텍처가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면이 있어가지고, VMware는 우리가 워크스테이션 제품이 있고 ESXi가 있었는데 ESXi만 지금 다 나오고 있죠. 4버전부터인가가 그렇게 하고 이제 vSphere, vCenter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튼 오픈스택은 VMware ESXi에서 하이퍼V는 개별 머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VMware에 비교되는 게 ESXi거든요. 그거를 바로 연동하는 그런 방법은 지원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네트워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요, vSphere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VMware는 또 오픈스택을 가지고서 VMware에서 다 포용해가지고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VMIO라고 해서 VMware에서 통합한 오픈스택에서 이런 걸 배포하고요. 이렇게 한글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거 지금 보면요, 여기 오픈스택 보면은 킬로 아이사우스인데 이거 하더라도 아이사우스면은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후로 업데이트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오픈스택은 뭐 하이퍼브이에 저는 그 하나의 사례로 든 거고요. 다른 하이퍼바이저도 이렇게 지원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는 점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는요 오픈스택 갈 때 하이퍼바이저 노바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이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회사만 하더라도 실제 윈도우 지원을 위해 가지고서 기여하는 거는 노바에서 아까 그 예, 하이퍼브이 드라이브뿐만 아니라요. 네트워크에서 하이퍼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리고 예, 윈도우에서 쓰면은 파일 시스템 삼바라는 걸로 공유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아이스카시 해가지고 아까 뭐 이제 아이스카시 또 뭐 윈도우 뭐 볼륨 연결하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이제 표준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드라이버 잘 지원해가지고서 윈도우 서버 어떻게 호환되느냐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해야 진정 왜 오픈스택 위에서 하이퍼브이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데모까지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항상 그렇듯이 저도 뭐 세팅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페일 났어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는지 하면은 좀 준비되도록 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